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묘소가 있는 평화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공동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물어야 하고 인류 공동체로서 상호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인근 이와쿠니 공군기지에 들러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사들을 만나 자신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또 북한과 러시아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에는 우선 세계 경제가 직면한 폭넓은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성명에는 수요 감소와 구조적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성장에 부담을 주는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포괄적이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성장과 사회 전반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각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등 모든 실험과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밖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한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본래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만일 영국인들이 다음 달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기를 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오늘 한국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엔진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교토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319명이 타고 있었으나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곧바로 대피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과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소방대원 등을 긴급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공항이나 항공기에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테러와는 무관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감지됐다고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집트 조사당국은 어제 수색팀이 지중해를 수색하던 중 약 5km 반경에서 사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무선 위치 신호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사고기의 블랙박스, 즉 항공 기록 장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며 이번에 감지된 신호는 항공기의 통신기기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영어 낱말 맞추기 대회인 올해 스펠링비 대회에서 인도계 미국인 여학생 두 명이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올해 스펠링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영예의 주인공들은 11살 니하르 장가 양과 13살의 자이람 하트와르 양입니다. 장가는 사회적 관계 유형을 나타내는 게셜샤프트라는 단어를, 하트와르는 교육 방식의 하나인 펠덴크라이스라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모두의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저명한 경제 주간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핵 문제를 특집으로 싣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내년도 국방 숙권법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개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의 모든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7개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정상회의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미에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북한이 현재는 미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긴급 현안이 아닌 중기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oses the kind of medium-term threat that we have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and I assure you, it's something that.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립되고 불안정하며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 주요 7개국 정상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은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정상 선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준수 등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북한에 대한 이른바 끝장 제재를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결코 이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또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제재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된다면 분단은 점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홍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화의 필요성도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며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 입장을 당 규약에 명시하며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을 공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동안 진정성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남북 고위 당국회담에서 북한은 한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만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런 대화의 순간에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도 핵 문제를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섣부르게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핵 개발을 눈감아주는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자신들의 핵 보유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도 이날 주재 발표자로 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압박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 공간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재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내부 변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와 변화를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한국에 보이고 있는 대화 공세에 대해선 자신들에 대한 제재 이완과 한국의 국론 분열을 노린 제의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군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며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의 입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선 미래가 없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국방협력 양해 각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과거 1974년 공산혁명 이후 1975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이 7, 80년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2년 각각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을 비롯해 3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대북 압박 외교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좁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등거리 외교, 즉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으로부터 뭐 무기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 교관이 와서 뭐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재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걸리니까 이제 군사적인 협력 이런 거를 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좀 이렇게 군사협력이나 뭐 경제협력 이런 걸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압박이 느껴지겠죠.
김 교수는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선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한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 교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간다에서도 북한 비핵화 공감이라는 같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에 이어 28일 우간다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 핵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 표지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의 머리에 핵폭발로 생긴 시커먼 버섯구름을 합성한 사진 위에 핵 악몽이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너무 불투명하고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잡지는 먼저 대북 제재로 김 제1위원장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보호 속에 김 제1위원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핵 개발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란 핵 협상에 적용됐던 논리가 북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중국식 경제개혁과 남북 간 화해를 위해 핵우선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교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잡지는 북한 집권 엘리트들이 김 제1위원장에 반대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은 이미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더 강경한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지만 이에 따른 위험이 큰데다 그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사일 방어 강화라고 이 잡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하는 중국을 달래면서 새로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잡지는 북한의 붕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더 강경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초기에 북한의 핵실험 동결로 이어진다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 못한 갑작스런 붕괴가 어느 때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을 압류하고 파괴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이를 위해 중국의 협조, 최소한 중국의 인정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긴급히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미 의회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채택하면 미 한간 사드 배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24일 미국 국방수권 법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미국 영토에 임박하는 점증적 위협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700기,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200기, 그리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00기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미한간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면서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상승과 중간,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사드가 제한적 방어 체계로 한국의 이웃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미한 동맹의 쌍방 결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환영하며 세 나라 간의 추가 국방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다음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미한 방어를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촉구한 사드 배치는 현재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평양의 미치광이에게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 예산과 지출을 구체화하고 미국 의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미 국방 정책의 중요한 지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 지하자원 개발에 강제 노역을 동원하고 있고 광물 수출의 수익은 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수출은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6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용소 주식회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t is an institutionalized in a system that forces laborers, workers to work.
김 연구위원은 광산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광산에 배정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출신 성분이 구분되고 최하층인 적대 계급 사람들이 주로 광산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며 이러한 상황이 자식에게 계속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서 북한 내 관리소와 교화소가 자체적으로 광산을 운영하며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이같이 주민들의 인권을 해칠 뿐 아니라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0% of the coal revenue and 60% of this, you know, iron ore revenue.
석탄 수출 수익금의 70%, 철광석 수출 수익금의 60%가 노동당 39호실, 인민보안부, 군부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로 흘러들어가 결국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석탄 공업성, 금속 공업성, 채취 공업성이 북한의 광물 자원 채취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지만 내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이윤을 보는 것은 핵심 권력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과 유엔 대북 제재 조사관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컴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광물을 거래하는 단체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trading companies involved. If we get their names, then it might be possible to leverage other parts of the.
현재 미 존 소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소속인 뉴컴 연구원은 광물 수출에 많은 북한 무역 회사들이 관련돼 있다며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북한 정부와의 관계, 실질적 소유주 등의 정보를 얻으면 유엔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ulag Inc. is supporting a system that at the end of the day is involved in threatening the entire.
신 미국 안보센터의 데이빗 애셔 연구원은 세계 경제와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에 기반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강제 노동 체계를 파헤치고 없애는 것은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자문관을 지낸 애셔 연구원은 북한의 광물 무역을 단속하면 북한 정권의 전략적 셈법에 영향을 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에서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을 교육하고 장비와 구호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업입니다. 필요한 예산 45만 달러는 유럽연합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적십자사가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 적십자사의 토니 요키넨 대북사업 담당관은 25일 VOA에 이달 초 북한에서 농촌 재난 관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천막과 유생용품 등을 마련해놓고 가뭄 장비를 위해 관계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조기 경보 및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의 물 절약형 농법과 임업을 겸한 농업인 혼농 임업 등을 교육하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며 봄, 가을 두 차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교육과 훈련, 기술 지도는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적십자사를 포함해 국제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진행합니다. 요키넨 담당관은 이 사업을 위해 40만 유로, 미화 45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0만 유로, 미화 34만 달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나 인도 지원 사업국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키넨 담당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말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평양에 려명 거리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려명 거리는 작년에 완공된 미래 과학자 거리에 이어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말 미래 과학자 거리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려명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군조선의 불패 국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게 될 려명 거리 건설 착공식이 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2012년 창전거리와 2013년 은하 과학자거리 그리고 2015년엔 미래 과학자거리를 만들고 이곳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마천루를 세웠습니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려명거리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70층 높이의 주거 공간과 타가소, 유치원, 세탁소, 최신소 등 공공 건물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박찬모 명예총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을 위해 려명거리 같은 지역을 연이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해서 평성의 은하 과학거리라든지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를 건설해서 과학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렇게 평양 안에서 각종 대단위 건설 공사를 다그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뭘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인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유언지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건 인민사용화가 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런 대규모 토목 건설이 모두 외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사실 생존에 급급하니까 이게 김정은의 선심 정치가 좀 너무 전시용으로 일회용으로 이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높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전국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 시설, 승마장, 스키장, 그리고 고급 식당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 2014년 7월에는 평양 국제비행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한편 이런 대규모 주택과 도시 건설이 김정은식 경기 부양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SK경영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BOA에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국면에서 토목 공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전시용 사업과 건설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spend.
이런 전시성 사업과 건축물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려명거리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한 돈주들이 이런 국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시장 기능과 돈주들의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걷어들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 같다고 평양과학기술대 박찬모 명예총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박 총장은 북한 학생들의 수학과 기초과학 수준이 높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포항공대의 총장을 역임한 박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해 문을 연 북한의 첫 사립대학으로 정보통신공학부와 농생명공학부, 산업경영학부 등이 개설돼 있습니다. 곧 의과대학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양과기대에는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430명과 100여 명의 북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박찬모 명예총장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5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과학기술과 관련해 변화가 있는지요?
사실은 아버지 시대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 9월에 김책공대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교문에 걸려있는 프레카드인데요. 거기에 과학중시 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특히 원격 교육 같은 지방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해서 평성의 은하 과학거리라든지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를 건설해서 과학자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전당을 건립해서 금년 1월 1일에 그걸 갖다 개관했는데요. 거기는 북한의 성인과 아동들 모두에게 과학기술의 습득과 활용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정말 잘 만들어진 관입니다. 저도 4월 달에 거기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공을 들였더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혹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 어느 정도까지
그 될까요? 과학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저의 전공 분야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전혀 그 선진국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초과학 특히 수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서 그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고 그 첨단 기술 그 장치를 쓰는 그러한 과학기술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걸 갖다가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뒤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과학 수준을 100으로 논다고 한다면 네. 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그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어느 분야냐 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가 볼 때는 뭐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 80까지는 오지 않았나 또는 어떤 분야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100에 가까운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그거는 뭐 그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리고 또 핵실험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분야는 많이 발달했다고 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 평양과기대를 두고 보면은 뭐 그 장치 같은 게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미국 과학기술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평양과기대의 명예총장으로 재직하시다 보니 평양을 자주 방문하실 텐데요.
네.
그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정보기술, 그 IT라든지 그 과학 분야의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저는 2000년 9월부터 평양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우리가 정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가져갔던 휴대전화를 공항에다 맡기고 그리고 들어갔고 지금은 외국인들도 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터넷도 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카드 또는 직불 카드라고 해가지고 캐시 카드를 저희들이 가지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사고 그럴 때 옛날에는 거실험등이 없으면은 끔도 주고 우표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카드로 다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여간에 그 다른 뭐 IT 분야 아니고 다른 면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새는 뭐 그 지하철에 가서도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그대로 찍게 하고 굉장히 옛날보다 완화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갖다 접촉하는 것도 물론 우리들이 그 안내자와 같이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안내자한테 꼭 물어보고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가니까 그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진도 찍자 그러고 아주 상당히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평양에서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는 네. 혹시 뭐 스마트폰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 평양에서 이제 북한에서 쓰는 휴대전화는 그 북한 사람들과 완전 그 외국인들이 그 서로 통화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전화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는 외국 사람이나 또는 외국과는 돼도 북한 사람과는 안 되고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북한에 있는 외국인한테도 전화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종은 뭐 다 스마트폰 비싸서 그렇지 살려면은 사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대개 이제 그 3G 또는 어떤 사람은 4G 폰도 가지고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평양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도 그 인터넷이나 외부로 연결도 가능한가요?
그 사람들은 인트라넷을 쓰기 때문에요. 인트라넷에 연결은 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외부의 인터넷 거기에는 연결이 안 되죠. 물론 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쓰지만요.
예. 그럼 통신 회사가 서로 다른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려링크 외국 사람들은 고려링크를 쓰는데 그 저기 에집트의 오라스코모고 같이 하는 그거는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 사람도 쓰는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강성 네트워크라는 거는 국내 사람만 쓰지 외국인들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그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그 애플 컴퓨터를 쓰는 걸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컴퓨터를 갖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서핑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뭐 컴퓨터 쓰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애플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인터넷을 좀 자유롭게 쓰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로 될까요? 1,000명은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뭐 자유롭게 쓰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학원생이 한 100명 저 되니까 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들이 한 2, 30명 북한 교수들이. 그러나 내 생각에는 고위층 사람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고위층은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역시 북한에서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한국에서 어느 신문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건 뭐 신문사에서 보내줬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겠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 지정된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액세스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앞으로 그 인터넷 사용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늘어날 거로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대학원생들이 쓰게 되면 그리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사람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외화벌이로 그 IT 분야만 해도 중국에 뭐 한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3,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국 가면은 인터넷 쓰니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개개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유학 가면은 그 대학에서 주는 이메일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메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총장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여태까지 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남북이 평화롭게 저는 6.25 때 하도 고생을 하고 중공군 밑에 있으면서 사흘씩 굶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정말 평화 공존을 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걸 갖다가 희망하고 있고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사랑을 우리 동족들한테 보여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저의 부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으로부터 북한의 인터넷 등 정보산업 분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통일 교육 주간을 맞이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통일 TIP 마로니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통일 교육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부터 이틀간 대학로 일대에서 통일팁 마로니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일팁 마로니에 축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통일 문제를 전시와 공연,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통일 교육 축제인데요. 통일교육협의회의 이갑준 총괄팀장입니다.
오늘 마로니에 축제가 제4회 통일교육 주간에 이제 여기서 25일, 5월 24일하고 25일부터 열리는데요. 지금 모든 이제 부스가 각 부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마다 저희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가 갖고 있는 각 특징을 반영해서 만들었거든요. 뭐 사진전을 잘하는 단체, 그 다음에 음식 문화를 잘하는 단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렇게 청소년들과 잘 이렇게 통일교육을 잘하는 단체 등등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각 특징들이 모여져갖고 하나의 큰 어떤 통일 축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계기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좀 중심으로 여기가 마로니 공원이 있고 대학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통일 교육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로 좀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반영, 이런 놀이도 많이 방영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마음 한 곳에 한 번이라도 아 통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 통일이 좀 친한 거구나, 통일이 즐거운 거구나 하는 어떤 작은 어떤 감수성을 가지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사진전과 전시회, 공연과 통일 장터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꾸며졌는데요. 북한의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제기랑 진짜 제기랑 완전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랑 같이 해보니까 왠지 마음으로는 통일된 느낌이에요. 전에는 좀 멀리 느껴지고 좀 분단 국가다 보니까 아예 남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좀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 남과 북의 놀이 문화가 비슷하지만 북한의 놀이 도구들은 대부분 자연물을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고 놀이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유진 씨입니다.
윷놀이, 콩으로 하는 윷놀이고요. 여기 말씨가 콩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콩이에요, 이게?
네, 이게 콩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게 한 짝꿍 이렇게 조가 돼 있어요. 우와. 이거를 하면 이제 뭐 똘, 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네?
콩에다 색칠해가지고.
네, 이거를 하면 이제 북한의 윷이라는 게 조금 재밌는 게 이거 하나만 나오면 뒤로 후진해서 바로 이겨버리는 거 이런 게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다 꽁기 있잖아요. 꽁기. 꽁기는 이게 살구씨 같은 거 이렇게 색감을 칠해가지고.
콩이에요?
네. 네.
먹어봤대.
네, 드셔보세요. 양념, 양념 네. 찍어서 드셔보세요.
양념이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실제로?
네, 북한 음식이에요.
아, 그 북한 음식은 알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이렇게 콩으로 이렇게 해요?
네.
저거 무슨 육자가 부족할 것 같은데.
고기가 부족하니까 콩으로 먹겠죠?
네. 아,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저희도 왜 옛날에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북한식 순대 등 북한의 음식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행사단의 이수인 간사입니다.
아, 저 두부밥하고요. 인조고기밥이요. 두부밥은요. 두부를 세모나게 잘라가지고요. 노릇노릇하게 이제 튀긴다고 하죠. 튀긴 다음에 가운데 칼집을 내면 이렇게 벌어져 우리나라의 유부초밥처럼 예, 그래서 그 안에 밥을 넣고 고춧가루와 뭐 양파 뭐 이런 뭐 소금 넣고 양념을 해서 거기에 살짝 올려서 먹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제 이렇게 찾으시고 또 사실은 우리 남한보다는 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너무 선호해서 이런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한국의 음식과는 다른 북한의 음식들은 특히 주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완전 두부를 튀겨가지고 한 거예요.
뭐예요?
콩이요, 콩.
콩이에요?
네.
먹어봤대.
네, 드셔보세요. 양념.
45년생이니까 이북 출신이거든요. 철원쪽.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여기 네 번째 지금 모임인데 이래서부터 계속 지금 참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한번 시식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담백한데 담백하면서 어디 거기에 이렇게 맛이 어울려져 있는 게 우리나라 음식이라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옛날에 저희들 뭐 50년대, 60년대 때 그냥 없으면서 그냥 만들어서 담백함으로 먹었잖아요. 그런 음식하고 똑같아요.
7월에 있을 통일사진 공모전을 소개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효권 씨입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사진으로 주는 메시지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모전이라고 들었고요. 작년보다는 좀 연령층이 좀 더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열릴 것 같습니다.
마로니의 축제를 비롯해 전국에서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한 글과 그림, 만화 경연대회가, 인천에서는 북한 음식 체험전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 대한항공 여객기에 불이 났다는 사고가 들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사고 소식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본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멈춰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도쿄 하네다에서 서울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보잉 777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시 비행기 안에 승객과 승무원 등 319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커질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긴급 대피한 승객들이 활주로 옆에 공터로 대피해 있는 보도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가 될 뻔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륙을 하려고 했던 비행기였습니다.
네.
활주로의 3분의 1 정도를 달리던 비행기가 멈춰서고 비상 슬라이드로 승객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 4개 중 3개가 긴급 폐쇄됐고 소방차, 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긴급 동원돼 불꽃과 연기가 올랐던 왼쪽 엔진의 화재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객 수송을 위해서 오후 4시에 대처편을 일본으로 투입했고요. 화재 원인을 15년 된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 참 천만다행이네요. 자, 이번에는 미세먼지 관련 소식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자동차 매연이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이 공기 중의 오존 오염도,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호흡기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 하루는 괜찮았다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는 이 오존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 때문에 작은 입자에 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특수 마스크가 이제 생활용품이 된 지도 오랜데요.
네.
10년 전보다 두 배는 자주 발생되는 이 미세먼지에 지금 한국은 파란 하늘 보는 것이 아주 귀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특히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라든지 건설 사업장 등이 많은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경기보다 서울이 그 인구 밀도가 10배가 더 높기 때문에 서울의 공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 경우에는 버스 연료를 경유해서 LNG 가스로 바꾸는 등 그동안 대기 오염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에는 지금도 경유 그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 경유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공기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아주 나쁨의 상태였고요. 초미세먼지에서 자유로웠던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오존주의보 소식도 많이 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적당한 양의 그 오존은 살균도 좀 시키고 탈취 효과도 있어서 이로운 면이 많다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그 농도가 너무 짙어졌기 때문인데요. 오존 기준치를 넘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도 나고 메스꺼운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1시간에 평균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한국 전 지역이 위험 수준의 오존 농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경유자동차 매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성을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등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좋은 방안들이 나와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이 오늘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뤄지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통일을 주제로 한 140여 개동의 전시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인근 세종로 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탈북자 정착을 돕는 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소속의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북한 음식 시식회를 열었고요. 탈북 한의사, 의사, 지압사 등 탈북 의료인들의 모임인 하나사랑협회 회원들이 서울 시민들에게 건강 관련 상담도 해주고 침도 떠주고 뜸, 진맥 등 무료 의료 봉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도 함께했습니다.
네.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이 학교들을 좀 소개했고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또 나와서 활동을 알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를 통해서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통일 박람회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5060세대, 그러니까 50대와 6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77%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5060세대들은 PC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좀 들려주시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50대에서 60대 한국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2013년 조사에서 53%였던 그 인터넷 5060세대가 올해 조사에서 무려 77%로 껑충 뛰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이 간편한 편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5060세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5060세대 중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61%나 됐습니다.
네.
2013년 조사에서는 18%였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PC, 그러니까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중 17%로 나와서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에 불거진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이른바 금지 약물 복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도핑은 무엇인지 또 왜 도핑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